아주 그 힘 있는 찬양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우리 잔 박 교수님, 또 사모님 박현미 사모님,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잔박 교수님은 몇 번 저희 교회에서 뵌 적이 있으시죠? 예, 사모님은 오늘 처음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 박 교수님은 지금 평양과학기술대학의 교수로도 나가고 계십니다. 미국에 있는 그 재미 그 과학자들이 평양에 있는 과학기술대학에 가셔서 강의를 하시고 하시는데 우리 잔박 교수님도 그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샌브루노에 지금 사시고요. 예. 제가 듣기로는 그 신계훈 목사님의 책을 읽으시고 거기서 우리 안식일에 대한 기별을 받으시고 혼자서 많이 연구들 하시고 또 그렇게 하셔서 오늘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지금 일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도 마음을 결정하시고 오늘 안식일에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그 오늘 사무엘상 20장 41절부터 4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까 주장로님께서 읽으셨는데요. 그 이제 그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장면이 거기에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 장면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그 다윗이 광야로 쫓겨 도망가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그 광야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광야에? 아니면 왕궁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의문이겠지만은 사람들은 대부분 좋고 안락한 그런 편안한 삶을 고대합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가 PUC 야영회에 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또 저부터도 그런데 가게 되면은 조금 더 편안한 방, 또 깨끗하고 또 집회 장소가 좀 가깝고 또 에어컨디션도 좀 나오고 그런 방이 있으면은 또 그런 방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총무를 하다가 보니까 청탁 전화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LA 쪽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 앤드류 빌딩에 방이 다 나간 것 같은데 좀 하나 구할 수 없겠느냐고 예, 그런 전화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다 짐을 풀어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인데 조금이라도 편하고 나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광야 생활의 이유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에서 자주 우리가 원치 않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광야 생활로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주제 성경절이 있는 사무엘상 20장은 다윗의 삶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러한 시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8장까지는 이 다윗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요. 또 많은 적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사울왕의 사위가 됩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궁중에서 살면서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미 왕의 그 자격이 될 수 있는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이제는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아마 마음속에 굳게 믿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아마 내가 왕이 되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백성들이 그 이제 사울은 천천히요, 또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하고 그의 꿈이 점점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시기에 19장부터는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장에 와서는 이제 다윗이 이제까지 누렸던 그러한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쫓겨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쫓겨나서 그 이후로 13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별로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강원도만한 그러한 사이즈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는 광야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사진, 조금 전에 그 사진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이 유대 광야가 저렇게 생긴 지형이 정말 나무도 없고 그냥 아주 민둥산, 이러한 지역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여기 그 오아시스가 나오는데 나무가 조금 있죠? 저런 곳에서 다윗이 이제 13년을 유대 광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난 그 다윗이 유대 광야로 도망을 하는데요. 정말 유대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을 13년 동안이나 이런 유대 광야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부르신가 하면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아무에게도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 아닙니까? 그 별이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러한 그 다윗이 13년 동안이나 이 험악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다면은 그 답은 사랑입니다. 광야는 결코 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우리들을 벌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모세가 40년을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무려 80년의 광야 생활을 한 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꿈에도 그리고 정말 들어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만 그곳에서 숨을 거둡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모세가 그곳에서 불평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숨을 거둔 것을 거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광야길은 그렇게 긴 힘든 길을 걸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에게는 80년을 걸어오면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러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축복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남깁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33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카지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모세는 그 광야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침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그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편을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렇지만은 그 시편 전체를 다윗이 쓴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이름이 언급된 시편이 한 74편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다윗이 썼다고 생각되는 시편이 한 15편 정도 되기 때문에 합해서 다윗이 쓴 시편은 한 90여 편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그 시편의 주옥 같은 글들 중에서 대부분이 어디서 쓰였나 하면은 광야 생활에서 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57편,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정말 그 아둘람 굴 그곳에 모여 있을 때 썼던 그 시편이 바로 시편 57편 7절부터 8절에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리고 9절에 가면은 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끝납니다. 얼마나 그 아둘람굴에서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로 그렇게 있으면서도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한 찬양의 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찬양하던 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 다윗이 궁중에 있을 때는 이러한 시가 결코 나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피해서 압살롬을 피해서 지금 다시 유대강야로 또다시 도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에 또 아름다운 시가 나옵니다. 시편 63편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이 주옥 같은 고백들이 모두 다 광야 생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 광야가 없으면 다윗이 다윗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 광야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윗이 온전한 다윗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그리고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고 또 그 광야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길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을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는 그러한 성경절입니다. 여기 그 징계라는 말은 영어로 disciplines, 훈련이라는 단어입니다. 혼낸다는 그러한 징계라는 말이 여기에 쓰인 징계는 혼낸다는 단어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그 훈련이라는 단어인데 바꿔서 읽으면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훈련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훈련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읽는 것이 더 맞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영어로 여기 그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는 이 말이 Go well with you, 잘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마음인가 하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즉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혼내려고 골탕 먹이려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자녀가 주 안에서 잘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그렇게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은 고해와 같다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또 광야의 같은 광야 같은 그러한 세상이라고 그러한 표현들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광야길을 걷고 있으신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광야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우리는 광야를 싫어합니다. 광야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20장 3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 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신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여기 광야로 부르실 때에 앞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 광야가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앞을 좀 환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넓어서 정말 그 넓은 길에서 마음껏 뛰어가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는 원하지만은요. 주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는 정말 우리에게 한 치 앞도 잘 보여주지 않는 그러한 광야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하면은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요. 예. 내가 지금 잘못 한 걸음을 옮기면은 바로 죽음이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주 쓰는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는 그러한 고백을 다윗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실 때에는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 모래가 불면, 모래바람이 불면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만 보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가 그 아이들하고 같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 아마 큰 아이가 한 5살 정도 됐을 때인데 처가가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 한번 운전을 해가지고 가보자는 그러한 그 의견을 저희 집사람하고 나누고 그런데 그 길이 어떠한 길에 장애들이 있는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뭐 그냥 가보자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밴쿠버에 전에도 몇 번 비행기를 타고 갔었기 때문에 그곳에 겨울에 눈도 잘 오지 않고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와 오레건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쪽엔 가도 별로 문제가 없겠지 하고 저희가 운전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와 오레건 국경 사이에 가니까 굉장히 높은 산을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마운틴 샤스타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저희는 그러한 산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가면 되겠지, 5번 길을 따라서 가면 되겠지 하고 떠난 것입니다. 물론 혹시라도 몰라서 스노우 체인은 가지고 그렇게 떠났는데 온통 이제 그 마운틴 샤스타로 들어서는데 점점 산으로 올라갈수록 산에 눈이 덮여 있고 얼음이 얼어 있어요. 그렇지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천천히, 차들이 다 천천히 가니까 그냥 그렇게 천천히 어려움 없이 캐나다까지 잘 갔다가 오게 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마운틴 샤스타 쪽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그날 사실은 그 산을 넘기 전에 거기서 잠을 자기로 그렇게 미리 호텔도 모텔도 예약을 해놨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날씨가 저녁이 되는데도 해가 나고 좋고요. 하늘이 맑아서 이런 날씨라면 우리가 분명히 오늘 뭐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집까지 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하룻밤 자는 것보다는 그냥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처음에 눈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체인도 다시 끼고 체인을 끼고 그리고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그리고는 보니까는 아주 아름다운 동네가 나오고 그래서 그 동네에 들어가서 저녁도 같이 먹고 시간을 보내고 이제 느긋하게 날씨가 이제 캄캄해서 다시 출발하려고 나왔습니다. 이제 체인도 다 풀어버리고요. 땅도 뭐 괜찮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산을 하나 넘었으니까 거의 다 왔는 줄 알았어요, 저희는. 땅도 녹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운전을 하게 됐는데 집사람이 제가 그동안에 오래 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운전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 운전석 옆에 앉았습니다. 길 사정도 잘 모르고 날씨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저는 모르고 그렇게 길을 떠나는데 보니까 점점 이 차가 산 길이 산을 더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보다도 더 높은 산이 나타나게 되고요. 눈이 쌓여 있는데 이렇게 정말 가도 되는지 좀 걱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밤이 점점 깊어가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정말 펑펑 내린다는 눈이 어떤 눈인지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 유리창에 눈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 눈이 하나씩 붙으면은 유리창을 그냥 이렇게 한 면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큰 눈송이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 윈도우실드를 해도 금방금방 눈이 떨어지니까 그 윈도우실드에도 눈이 막 쌓이더라고요. 이제 둘이 너무너무 걱정이 됐어요. 옆에 차들이 지나다녔었는데 차도 안 보여요, 이제는. 그리고 보니까 앞에 큰 트럭이 하나 가는 것입니다. 대형 트럭이.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뭐 방법이 다른 방법은 없고 길도 잘 모르고 뭐 사방을 봐야 눈 아니면 길도 잘 안 보이는데 정말 레인도 잘 안 보여요. 한 대 가고 한 대 오는 그러한 길로 변해버렸어요. 저희가 그 트럭 뒤만 쫓아가기로 하고 트럭만 쫓아갑니다. 트럭이 아마 딴 데로 빠졌으면 딴 데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트럭이 가다가 멈춰 서는 거예요. 길에서. 저희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 뒤에 그냥 같이 섰습니다. 한참 있더니 그 차가 떠나길래 또 따라서 저희가 운전을 해서 정말 천천히 걱정하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그 트럭만 따라서 몇 시간이 걸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드디어 그 캘리포니아로 들어와가지고 그 레딩? 예, 레딩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저희가 내려가지고 그 주유소에 서서 나가서 이렇게 헤드라이트를 보니까 헤드라이트에도 눈이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불이 다 가려졌더라고요. 눈이 얼마나 오고 쌓였으면. 정말 그러한 밤에 정말 보이는 거는 눈밖에 보이지 않고 저희가 눈이 이렇게 막 떨어지니까 차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눈을 따라서 위로 올라갔던 그러한 착각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상황에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광야길 가운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못하나 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저희가 그 대형 트럭을 따라서 그렇게 쫓아갔듯이 그 깜깜한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러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길을 가면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12장 2절의 말씀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길. 여러분 지금 걸어가시는 길이 정말 어떤 분은 앞이 한치도 안 보이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길에서 때때로는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또 내 자녀를 보고 그렇게 하면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또 내 경제 상황을 보고 또 내 건강을 보고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의 앞은 정말 희망이 없고 때때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러한 상황으로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상황이라면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경제사정이나 내 주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 때문에,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만을 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엔 길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걸음만 옮기면 죽음의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 1대1로 만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심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의 길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 도망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을 보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이 쭉 나가다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자기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믿음으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지만요. 사실은 믿음은 간단합니다. 믿음은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 때문에 부르시고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가면 때때로 우리를 광야에 그러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당시에 그 출애굽 당시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세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 길이. 첫 번째 길이 지중해를 따라서 북상하는 길이었고요.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유목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러한 길인데요. 수르광야라는 곳을 가로질러서 그 요단 고원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길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그러한 길인데요. 아카바만을 통해서 그래서 그 가는 길인데 왕들이 주로 사용하고 그리고 행상들이 자주 사용했던 그러한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길은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었던 그러한 길입니다. 당연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간다면 이 셋 중에 하나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그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세 길 외에는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 길을 다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광야의 그 홍해의 광야길, 그 홍해의 광야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길, 우리 앞에 무엇이 펼쳐져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만 보여달라고 하고 알려달라고 하고 또 알아야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새 길이 있는데 왜 그 길로 가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자꾸만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자꾸만 알고 있는 그 세 가지 길로만 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광야의 길에서 우리 주님께 의뢰하면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 홍해의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앞길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상 20장 41절을 보면요.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다윗이 광야로 내려갈 때는 다 내려놓고 가야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요나단과 함께 포옹을 하면서 그렇게 심히 우는데 다윗이 요나단보다도 더 울었다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떠날 때에 그렇게 친하던 요나단과도 우정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목숨과 목숨이 서로 연결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지만 그렇게 우정을 나눈 그러한 사이였지만은 그런데도 그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왕궁 생활도 다 내려놓아야 했고요. 그동안 얻었던 모든 명예도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은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광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내려놓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광야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은 가끔씩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된다면 그곳이 거리가 얼마이고 어느 정도를 가야지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고 떠나야 했습니다. 물이 모자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물이 그 옛날에는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담았어요. 지금도 물은 사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가죽 부대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더 물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가려면 지치고 힘든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면 죽음입니다. 그렇죠? 사막에서는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금덩이가 있고 좋은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는데요. 예. 이 땅 가운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광야길은요, 물이 최고입니다. 생명수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이 광야길에서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 때에 그때 그 친척 아비 집을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도 떠나야 했습니다. 광야길에는 정말 물이 생명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의 4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광야의 길은 선택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도 이 선택을 하는 길이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광야로 도망을 해야 되는데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심을 하고 일어나 광야로 떠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하기를 원치 않아요. 현상 유지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변하려고 하는 결심이 필요한데 그 결심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혹시 누가 떠밀면 마지 못해서 떠밀려서 억지로 가는 걸음, 안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는 그러한 걸음이 때때로 광야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우리는 결심을 하고 옮겨야 되는 것이, 그래서 광야의 13년 그러한 생활을 거쳤기 때문에 다윗이 진정한 다윗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광야길을 거쳐서 지나가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광야길로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는 광야길이 싫은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광야길로 부르실까요? 그 답은 사랑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그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이라는 것입니다. 함께함.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구름기둥, 불기둥, 사막에서 밤낮으로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시던 그러한 그 40년 동안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결혼을 하셨습니까? 사랑해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사람들의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러한 문제들을 사실은 해결해 주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요셉도 누명을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요셉이 처한 상황에서 요셉이 할 기도는 뭡니까? 주님, 왜 나를 이렇게 자꾸만 어려운 길로 인도하십니까? 나를 좀 이제는 누명을 벗겨주시고 나에게 편안한 삶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명을 벗겨주지 않으시고 다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나를 좀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하셨더라. 예. 감옥에서 내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마태복음 28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무엇을 주시겠다는 말보다도 무엇이라고 하나 하면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하나입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막 계속 줄이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석학인 지성인인 이화령 박사님을 여러분들 아십니다. 이화여대 석좌 교수이기도 하고요. 한국의 초대 문화부 장관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딸이 한 분 있는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 이민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목사님, 마지막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지은 저자입니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민아 씨가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이화여대 3학년, 영문과 3학년을 조기 졸업하고 집에서 그렇게 반대하던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길을 떠납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죠? 미국에 와서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고 돈이 없어서 힘들게 이민 생활의 시간을 쫓겨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쌀을 걱정해야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결혼한 지 5년 만에 그렇게 사랑했다고 생각하던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지금 한국에서 유명한 김한길 의원이죠. 그리고 결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의 검사로 임명이 되어서 청소년 문제를 주로 담당을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대단한 능력과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요. 마치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그러한 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갑상선 암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그 암으로 15년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 암으로 세 번을 수술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셋인데 둘째 아들은 자폐증 장애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5살 되던 해에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또래 아이들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아이가 다닐 학교가 없어서 자기가 보조교사로 그 풀타임으로 일을 한다는 조건으로 그 아이들을 하와이에서 받아주겠다고 해서 하와이로 갑니다. 그런데 그 잘 나가던 변호사 직업을 검사 직업을 그만두고 보조교사로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늘 사랑하고 자랑하던 그 큰아들이 버클리 대학을 마친 수재인데요. 갑자기 감기가 걸려서 19일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26살에. 그 충격으로 이민아 씨는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이불 속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3개월을 보냈습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고난이 그녀에게 찾아와서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큰 아들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감사하기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나니까 비로소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의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나중에는 그러다가 또 눈에 이상이 생겼어요. 하와이에서 1년을 지낸 동안에 나중에는 설거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시력의 장애가 왔습니다. 고도의 근시와 과로로 인해서 망막이 손상이 됐는데요. 안과를 다녀봤지만은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시력을 잃을 거라고 그렇게 하는 말만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하와이로 찾아왔어요. 아버지께 말씀도 드리지 않았는데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다가 아버지가 그 딸이 뭔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이여령 씨는 처음으로 딸이 믿는다는 하나님께 약속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딸의 눈을 뜨게 해준다면 남은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요. 이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분이 그 딸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일생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린 얼마 후에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시력이 회복이 됐어요. 이효령 씨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딸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 딸이 자신의 눈을 띄었다고요. 그런데 그녀에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15년 동안 알았던 갑상선이 낫게 됐어요. 갑자기 치유가 됐습니다. 무리로 걸어가시고 안진맹인을 일으키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자신도 암이 치유되리라는 그러한 빛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날 기적이 일어나서 15년 동안 알았던 갑상선 암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둘째 아들 하와이에서 학교 자폐증 학교를 때문에 학교를 다니고 있던 그 아들도 17살이 되는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치유되고 정상적인 아들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민아 씨는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목회일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온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간증하고 살다가, 그런데 작년에 그만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투병하다가 작년 3월에 병세가 심해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46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여령 박사는 정말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이성주의자였지만은 그 박사님이 딸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씌어 있었습니다. 내가 애통하고 서러워할 때 내 머릿속의 지식은 검불에 지나지 않았고 내 손에 쥔 지폐는 가랑잎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돈도 지식도 다 소용없다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민아 씨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라면서 아버지와 제대로 이야기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아버지는 나중에 그 이야기를 알고,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알고는 늦기 전에 지상에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자신의 딸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이혼과 암과 실명위기, 아들의 죽음 등 세상에 말로는 이루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을 겪었지만은 이민아 씨는 모든 시련을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고통을 주나? 왜 나의 다리를 부러뜨리나? 하며 원망도 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업고 와주신 당신께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광야의 삶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 주위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 더 경건한 삶, 누룩이 없는 삶, 정말 회개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함께 드리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